예,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군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말씀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광야교회를 인도했던 모세와 더불어 광야교회를 인도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이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일세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있으면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론이 죽는 때 광야 생활의 가장 마지막 해인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올 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장의 배경은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즈음에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끝까지가 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 보시면 먼저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2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 중간에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뭔가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앞뒤에 사건하고 좀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요.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들의 방황은 그저 땅에서만의 방황이 아니었죠. 그들이 똑같은 죄악으로 다시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서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 앞에 누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에돔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광야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마지막 해예요. 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 족속의 영토를 꼭 지나가야만 했다는 거죠. 에돔 족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밑에, 이 에돔 땅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형상 가장 가까운 길인 에돔 땅을 꼭 지나가야만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돌아가는 길에 여러 대적들도 만나야 했어요. 이제 21장에 보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하라 하였더니 모세는 먼저 뭘 말했냐면 출애굽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출애굽 복음을 전하면서 에돔 왕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본향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좀 이 모세의 의도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어 본향으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막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본향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감히 막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자 모세가 19절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우리가 너희 값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도 마치 원수처럼 강하게 대적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보내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수처럼 막아서고 대적하고 있는 이 에돔, 을 향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당신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은 너희 에돔의 형제다. 그러므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돔 왕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형제 되자. 그렇게 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그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처음 시조가 누구였나요?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에서의 별명이 붙는데 붉은 것,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 붉은 팥죽. 이 붉다는 뜻의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원래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 뭐였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죠. 쌍둥이 아들들. 그러나 쌍둥이였지만 누가 형이었죠? 에서가 먼저 낳고요. 야곱이 뒤이어서 나와서 원래는 에서가 형이고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항상 싸웠어요. 그렇죠? 처음에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장자가 되려고. 그 이후에도 이 두 아들이 계속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붉은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야곱한테 뭘 팔아버리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팔아먹은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 이 세상의 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은 자,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 에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안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낸 이것을 안 에서가 야곱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망을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안 보이는 아버지인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자 그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불러서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또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지금은 야곱인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기업의 땅을 이제 누구에게 주냐 하면 원래 장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삭이 마침내 야곱에게 물려줘요.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서가 장남이었는데. 야, 이삭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장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육체의 장자는 에서일지 몰라도 내가 정한 장자는 야곱이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그저 육체의 장자로, 자기 장자로 여기고 장자의 기업을 내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도 만나주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데 잠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돼요. 야곱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가게 되고 에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죠. 이후에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서 에서와 다시 화해를 하게 돼요. 형제끼리 다시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왜 하나님이 돌아오는 야곱이 이제 겁이 나서 두려워하니까 씨름, 약곡강가에서 씨름해주면서 이제 에서를 대면하게 하셔서 이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야곱은 장자의 기업으로 물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고요. 에서가 떠나요. 에서가 어디로 가서 살아가냐 하면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거처를 짓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에돔 땅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고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동안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 민족이 다시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야곱과 에서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던 사건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제들의 만남이 마치 대적을 만나는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지나가자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고 값을 치른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는데 여전히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움이 그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요 에돔은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저주 만든 민족이에요. 에돔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버린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맞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어요. 그들 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리셨다. 이것이 단순히 형제들의 싸움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싸움이 다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싸움이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 가는 여정을 막고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이 싸움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전력으로만 보면 에돔이 당시에 너무나 강대하게 번성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에돔이 강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오자 에서가 이제 자기 가족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세일산으로 떠나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부터 에돔 족속이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400년을 애굽의 종이 되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이 되어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죠. 이렇게 지내는 동안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세일산에 거하면서 에돔 땅에서 번성해 갔습니다. 정착하며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벌써 에돔에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언제부터 생겨났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왕이 생겨요. 그런데 에돔은 이전부터도 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에서 후손들의 역사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벌써 창세기 36장에 에돔은 왕을 세워서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세상 영광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사단의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그 성경책 66권 중에 어떤 책인지 아세요?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 어떤 책이죠? 오바댜. 오바댜가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말씀인데 이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형제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향해 행한 이 포악을 인하여 결국에 에돔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 왕 때에도 왕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바벨론을 도와서 그런 일도 일어나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심판의 모습이 보면 누구의 심판을 닮아 있느냐 하면은요 사단의 심판하고 닮아 있어요. 사단이 높은 산에 자기 보좌를 두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를 끌어내리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있어요. 에돔이 사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땅에 기업도 없고요. 에돔처럼 왕도 없고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산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고단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21절까지도 연결이 돼요. 이 에돔 땅을 돌아가다 보니까 막 그 이 더 큰 고난도 만나고 더 큰 핍박도 만나고 막 더 힘든 이 여정을 가게 돼요. 21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의 종이 되어 살 때부터 출애굽 구원을 받아 나온 이후에도 그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고난에서 계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난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누구 때부터? 야곱 때부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다른 이름 주시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때부터 고난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요.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해서 갔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결국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이 고난의 삶이었고요. 그 잠깐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또 고난이 시작되죠. 어떤 고난이 있었죠? 가뭄이 찾아와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떠나서 어디까지 살아가요? 애굽에서 계기되어 살아갈 때까지 야곱은 늘 고난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서 이제 애굽의 그 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때 야곱이 생각나세요? 창세기 배울 때 애굽행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얘기했나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4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느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계기되어 살아가고 있는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이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즉 야곱처럼 기업을 무르는 아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삶을 보라고요. 애굽의 종이 되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광야에서 고단한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뭐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언약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했지만 그 기업의 땅을 무르는 날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대적을 만나요. 언약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모세가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에돔 왕이 단호히 거절하며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해서 치르고까지 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또 대적을 만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리암도 죽고요. 그 뒤에 아론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30일을 애곡했다 그러죠? 아론이 죽었을 때. 곧 모세가 죽는데 그때에도 30일을 애곡합니다. 엄청난 애곡이에요. 왜 그들이 그토록 애곡했을까요? 그토록 모세와 아론을 사랑한 건가요?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슬펐겠죠. 그러나 그들의 애곡은 자신들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향한 애곡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아직도 광야에 있는 그 처지, 계속되는 고난과 방황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처음 인도해냈던 목자들까지도 다 죽고 없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삶을 바라보니 너무나 비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스라엘의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두 면이 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방황하다 방황하다 이세들만 들어가는 징계였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계속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또 하나의 다른 면은 뭐냐? 장차 오실 참 하나님 장자의 삶을 미리 가리키고 증거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참 장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아들께서도 마치 야곱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고난 나그네의 길을 갔습니다. 천국 기업을 물으는 날까지, 천국 본향에 이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에서 고난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뭘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나. 예.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핍박을 받고 가는 길을 막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에돔 왕에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인. 이두메인이라는 소리가 에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장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동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 가십니다. 33년 동안.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야 했죠. 예수님이 천국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 가시는 길에 정말 여러 대적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 가시는 길을 막으려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사단도 죽음도 이 세상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험악한 나그네 여정을 끝내시고 마침내 천국 본향에 이르시어 천국 기업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삶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도 40년이 마치면 분명히 언약 기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에돔이 막지 못해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들로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기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장자 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장자들로 그 장자권인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장자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장자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아들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고 천국 본향에 분명히 이를 자들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 본향에 이르러 있고요. 천국 기업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아직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나그네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그네된 현실은 야곱이 애굽에 나그네되었던 삶이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그네되었던 삶과는 분명히 다르죠. 왜? 우리는 방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황이 없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 무사히 이를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본향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쁘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분명히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영적 에돔과의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의 싸움은 철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싸움이 이 세상의 여러 현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우리도 무기력해서 지는 것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천국 본향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는 이 천국으로의 여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죄도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대적했던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듯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대적하는 사단과 이 세상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여러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이제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했던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과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자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잠깐 지나가지 못하고 잠시 돌아가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2세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곧 천국 기업을 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 시련, 고난, 애통할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 본향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기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고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장자들이 천국에서 쉼을 누리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목자 예수님에게 있을 때,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이기며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시고 천국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천국 기업으로 기업을 무르기 위해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참여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력, 어떤 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기며 천국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